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아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면서도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을 목표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역시 세상 밖에서 살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안타까움은 철로 역정의 길에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천국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인이 그렇고 당연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런 회의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선되어 가기보다는 험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들고, 그런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은 사실이 감사하고, 일면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리라는 각오를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런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화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죠?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경계는 일면 복음서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이뤄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세상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것과 우리의 사랑은 분명히 차원이 다름을 봅니다. 절대적인 공의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결국 독생자를 죽이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주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죄성의 사람들은 절대로 둘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인간은 결국 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인한 미움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신 후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바울사도는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디도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 살긴 사는데 하나님과 세상 중 어느 쪽을 사랑하는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경계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나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선택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했던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택을 요청하는 것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씀을 봐서도 확인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경계를 하시는데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 이 세상은 바울사도가 본받지 말라고 경계한 바로 이 세대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세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이것은 영원한 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에 반대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화려하게 포장된 악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면서도 어리석게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도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당시의 세대였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강큰 소리를 하는 바로 그 세대를 사랑치 말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쓴물과 슬픔과 절망을 주고야만은 그 세상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당부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갖 것, 온갖 불법 행위를 통틀어서 가르치는 것들로 조금만 정신을 제대로 차린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고 사랑했다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바울사도의 로마서 13장 12절에 경계에 어둠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대를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주님은 두렵게도 그렇게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될 경계의 말씀이 바로 16절에 나타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 쳐다봤을 때 느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충동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실 죄악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보다 더 만족을 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기독께서도 사실 공생애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려 있는 예수 기독에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도 발이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야 대단한 분이다 따르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역시 사양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잘 보이는 곳이 어디겠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야 이런 세상의 영화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꼭 유형적인 산 꼭대기가 아니라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영화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빌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의 세상적인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먹는 것, 보암직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아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신 한 인간으로서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이 인간의 존재하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면요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람들은 다 모여있는데 옷을 열심히 챙겨 입고 가서 단상에 서려고 보면 옷이 이게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저는 이런 꿈을 가끔 꿔요. 말씀을 열심히 주위는 준비해가지고 단상에 서려고 하는데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꿈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는 말씀이 줄줄 나올 수 있겠지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사실 어떤 경우에 제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듣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잘 전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고심을 늘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밤에 자면서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각자가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통계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미국의 어느 통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프로테지로 세분을 해보니까 참으로 그 재미있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죄송하지만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겨우 8%입니다.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려로 받는 스트레스가 40%랍니다. 40%. 그 다음에 또 염려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정해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그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30%랍니다. 이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12%래요.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에서 자기 자존심을 꺾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자존심 꺾으세요. 그럼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적어도 없어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12%. 그 다음에 건강을 염려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10%랍니다. 사람들이 다 건강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어때요? 야, 내가 이러다가 무슨 병 걸리는 거 아닌가. 하도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퍽퍽 넘어지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몇 프로 남았어요? 8% 남았습니다. 8%만이 정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줍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병이 걸리는 전체적인 이유의 3분의 2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의 원인의 3분의 2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그러면 3분의 2의 스트레스를 없애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을 덜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그걸 해소해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덜 받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긴 받아도 그 영향을 안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다가오는 십자가를 두고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죠. 그리고 14장, 15장, 16장 가면서 이제 내가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를 제자 중에 하나가 팔 것이라고 하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제 아버지여 아들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이런 사실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너희 뭐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든가. 이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는 받되 그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아까 아주 짧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존심 포기하면 겸손하면 스트레스 영향 안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이런 우리가 스트레스 아래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보기에 그럴싸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일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얻고자 다투고 싸우는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요 지나가는 것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유행도 지나가고 이 아픈 고통의 시기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언제나 결말이 씁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체험으로 믿음을 얻은 야고보는 경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도 제 말이 오히려 거짓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알기나 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아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고 요한도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인생 여정을 다 겪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노력해서 얻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뭘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애착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세 번째 부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주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약속으로 주시는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만약에 세상의 목표를 두고 그 세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말씀은 좀 찔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역시 이 세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왕국은 이미이면서도 아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통치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고 계속된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영원한 해암이나 상암이 필요 없는 그곳에 그 영광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대사관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천국행 비자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에 대한 대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야 뭐 나이 든 사람들에게나 듣는 얘기지. 우리 중학생들이야. 우리 고등학생들이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에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나이 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맞지 않은 세상에서 어쩌면 고생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사도의 당부는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흐리지 않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교훈으로 들리게 됩니다. 야고보의 말씀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나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세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서 진흙텅이에 뒹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이거든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이는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제가 약간 우리 현실의 말로 좀 바꿔 읽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 길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서 이 17절을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이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시대적으로 나타난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왜 외면하며 살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재산을 모으는 데나 자기 것을 챙기는 데는 믿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있어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영원한 곳에 목적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살고 죽어 살고 그런 것들이 끝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은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을 그것을 이긴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원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믿음으로 가지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달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지겹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증명될 것입니다. 신앙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예수기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며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에 맞추는 인생보다도 주님의 영광에 우리 인생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